오늘 본도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솔제니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솔제니치는 어느 정도 명성이 있을 정도로 작가로서 출세하였지만은 반체제 조직을 만들고 글을 쓰면서 반체제 작가라는 이유로 억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수용소 생활을 한 8년 동안 하게 됩니다. 솔제니치가 수용소 생활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한번 들어오면은 나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다 죽어서 나갈 정도로 혹독한 수용소입니다. 춥기도 하고 질병과 노동과 고문으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여서 죽어 나가는 것이죠. 솔제니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십자가를 그어주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생기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솔제니치는 8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솔제니치는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소련보다,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대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구소련, 러시아의 작가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련에서 그 당시 추방하게 받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작가로서 글을 쓰게 되었고 197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솔제니치는 혹독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한 번 들어오면 다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그 혹독한 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작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확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이 무엇이기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기에,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딱 맞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게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과 저것이 딱 맞거나 어울릴 때에 그것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으면 참 어색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나는 것은 교복이나 교렴복을 입을 때입니다. 왜 부끄러웠냐 하면은 저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옷을 내려 입는 거예요. 근데 형이 저보다 좀 크면 괜찮은데 지금도 저보다 좀 많이 작아요. 작은 형의 옷을, 그때도 제가 좀 컸는데 옷을 물려 입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천을 가지고 단을 이어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복 입고 학교 가기가 참 싫더라고요. 그러나 형편이 새 것을 사 입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교복 바지가 다른 천으로 그렇게 이어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정말 어울리지 않고 부끄러운 것은 학생으로서 학생답지 않게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어울리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찬양 첫 번째 곡이, 제가 차집사님한테 이 설교 내용을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이라, 뭐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어쩌면 그 찬양을 그렇게 잘 골랐을까 생각을 찬양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들인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으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나눠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니까 그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또 10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투쟁을 합니다. 투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까? 5년, 10년 그 이상은. 얼마나 엉뚱한 것에 성도들이 헌금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처럼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나눠지면은요, 결국에는 성도들이 서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됨을 이룬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막힌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17세기 말 영국에 웨슬리가 일으킨 부흥의 특징이 교회 안에 벽이 허물어졌을 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는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광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과와 개짝을 놓고 보자기를 덮어놓고 그 위에서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부자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상류층들만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가서 사과와 개짝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영적인 대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됨이 하나로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툼으로 분열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지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고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있고 복음의 확장이 있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말하죠. 이처럼 대적자들로 박해를 받을 때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은 그 당시 박해의 대상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참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1933년경에 세워진 샌프란시스코 이 금문교 골든게이츠라고 하는 이 금문교가 뭐 서부 여행의 뭐 자랑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정도지 않습니까? 아, 그 이제 금문교가 세워질 당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일을 하던 인부들이 예, 일을 하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인명 피해가 있고 죽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죽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생각해서 한 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편을 생각하다가 아래에 안전 그물을 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그물을 치는 데 있어서 10만 불이 들 정도로 큰 비용을 들어서 그물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전 그물을 친 후에는 인부들이 일을 하다가 떨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떨어져도 안전 그물만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걸 보면서 두려움의 결과가 아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박해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물러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박해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박해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 이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배짱이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가 있어서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 사상가가 아주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수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든 존재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죽을 때에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소리쳤는지 한번 보세요. 오호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오호라, 나는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수치라고 여겼던 이 볼테르는 죽으면서 그의 외침은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몸서리치며 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D.L. 무디 선생이 임종 시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디 선생이 임종하려 할 때에 깜빡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곤 했는데 잠깐 깨어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좋았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웠는데, 내가 다시 깨어나다니, 내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렸는데. 임종 직전에 깜빡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고백한 말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죠. 23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그냥 고통으로 인한 죽고 싶다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더 바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에 거하여 사는 것이 단지 복음을 위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들도 사명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고난이죠. 이렇게 고난받으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것인데, 병고침도 받고 형통함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복 받는 것인데 왜 권한을 받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권한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따르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도 나를 사랑하겠지만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좋은 것만 주도 부족할 텐데 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실까?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주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자녀이면 고난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로서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니까 좋을 수만 없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권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지. 십자가의 권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권한 뒤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는 것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예수 믿고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그 경우가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포기합니다. 물러섭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미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이지. 그렇게 예수 진짜 잘 믿다 보면은 고난이 있게 돼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미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일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핍박하는데, 여러분, 핍박하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는 것,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한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억울해서 못 살겠구나. 그렇지만은 원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그 억울함 뒤에는 주의 영광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